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오늘 복음에서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경은 사람들에게서 요즘 구세주라고 불리우는 예수라는 사람이 조만간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지방의 근처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라는 인물이 기적도 일으키고 다닌다는 소문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믿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구세주에 대한 소문이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이죠. 또 뭐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식민지 시대에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압제가 심할수록 구세주에 대한 바람은 강해지고 그걸 이용한 거짓 구세주들이 이렇게 막 날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런저런 구세주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었는데요. 하지만 소경은 왠지 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이 다른 구세주들과는 달리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좋게 여겨진 겁니다. 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갈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 같다라는 희망을 집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신의 소망을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소문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구호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소경은 군중의 움직임 소리와 군중들의 말소리를 듣고 아 이제 그분이 그쯤 계실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그쪽으로 큰 소리를 지른 것이죠. 이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이 당사자의 감정이 사실은 가장 충실하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군중들은 그를 꾸짖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금 더 큰 소리로 애타게 부르죠. 마침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찾으십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갔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보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 소경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제법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의 이름이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당시에는 뭐 단어수가 적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많아서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런 식으로 뭐 마리아 막달레나는 지역이고 티모의 아들 바르티메오는 부친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른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그냥 좋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말로도 그게 보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초대교회 안에서 덕망 있는 교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입은 것처럼 그 자비를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기적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랬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복음 보면 그 10명인가 소경이 왔는데 그 10명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그 한 명도 유다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 생각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또 딴 말로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또 복음에서 예수님의 다른 비유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끌려갔죠. 주인은 그의 공공한 처지를 보고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1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의 집을 나서다가 자신에게 1,000원을 빚진 사람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그 1,000원 빚진 사람이 지금 처지가 어려워서 당장은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10만 원을 탕감해 준 주인이 10만 원을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개구리가 울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요. 꼭 그 시절의 기억이 아니더라도 또 인간은 그렇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매 순간 부족합니다. 울챙이도 부족하지만 개구리도 부족하죠. 그래서 단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성장 속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나름의 노력으로 조금 채웠거나 아니면 그런 부족함이 없는 척하는 기술이 나이가 들면서 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비롭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고 그러한 가난함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움과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모두가 자비로워지면 정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정의의 바탕을 자비에 두자라는 겁니다. 자비를 망각한 정의는 무자비한 정의가 됩니다. 그러한 정의의 집행자는 자신을 무슨 신인 양, 인간 위에 서 있는 인간인 양 착각을 하게 되죠. 자비의 바탕을 둔 정의는 그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과 도의와 예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 또 바로 복음에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랑 안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놈을 그냥 콱 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죠.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는 벼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두고 보자가 되는 거죠. 이렇던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멀리서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전과는 분명 달랐을 텐데 거의 거지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마중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모든 것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또 자비가 아니죠. 법이나 규칙을 집행할 때도 겸손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신이나 되는 양 사람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겸손되이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오늘 독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끌어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하십니다. 바벨론 유배를 갈 만큼 하느님을 배신했던 유다 백성이었지만 하느님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금 당신에게로 돌아오려고 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라는 예언서의 표현이죠.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다짐이 바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짐의 실천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였던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대사제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칠 줄 아는 사제의 겸손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 겸손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